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에서는요 해마다 11월 11일을 베테랑스 데이라고 해서요 연방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죠. 베테랑스 데이, 재향 군인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재향 군인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영어로 베테랑 하면은 보통 어떤 분야의 아주 노련한 전문가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건 그 사람이 베테랑이야. 그러면 그 분야에서 알아줄 만한 전문가란 소리인데요.
네.
예,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사람들, 특히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이 참전 군인들을 말할 때요, 역전의 용사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베테랑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존경을 좀 담은 것 같아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재향 군인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향 군인 이렇게 말하면 말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온 군인들이 되는 거죠.
네, 자, 베테랑스데이의 역사가 아주 길죠?
예, 베테랑스데이의 역사는 1차 세계대전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이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환영하고 기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 기념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당시 연합군이었던 이 영국 같은 나라도 날짜나 명칭은 다르지만 비슷한 의미의 기념일이 있습니다.
네. 자, 1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끝난 날이 11월 11일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종전 기념일로 불렸는데요. 미국의 28대 대통령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듬해인 이 1919년 11월 11일에 이날을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11월 11일 오전 11시에 2분 동안 이 하던 일을 모두 멈추는 걸 시작으로 해서 시가 행진과 기념식을 갖는 것으로 이 척태를 기렸다고 합니다.
네. 그때만 해도 1차 세계대전이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이라고 불리면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됐었는데요.
네.
이후에도 전쟁은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기념일 이름도 바뀌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 또 한국전쟁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전기념일이라는 이름이 걸맞지 않게 됐고요.
네.
예, 결국 한국전쟁이 끝난 후인 1954년에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날을 베테랑스 데이로 이름을 바꾸고 또 기리는 대상도 모든 재향 군인들로 확대하게 이르게 된 겁니다. 연방 공휴일로 제정된 건 1938년입니다.
네, 그런데 이 베테랑스 데이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게요. 한 참전 용사의 제안에서 비롯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2차 세계대전의 참전 용사였던 레이먼드 위클 씨가 1차 세계대전 참전자들만 기리지 말고 이 모든 군인들을 다 기리는 날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네.
예, 이 위크 씨는 나중에 1982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이 대통령 훈장까지 받았고요. 베테랑데이의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가끔 현충일하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두 기념일이 확실히 다른 거죠?
맞습니다. 이 현충일은 미국에서는 이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데요. 이날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은 이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메모리얼 데이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기리는 날이고요. 베테랑스 데이는 나라를 위해 싸우고 돌아온 이 모든 군인의 희생과 노고를 기리는 날이니까 전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베테랑스 데이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은요, 재향 군인들에 대한 예우나 존경심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군인들, 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군인들을 예우하는 정서가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 노병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젊은 현역 군인들에게도 이 먼저 타라고 우선권을 주는 게 이 미국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도 노병들에게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관공서 같은 데 가도요, 업무 처리를 할 때 이들을 1순위로 우대하는 게 보통이고요. 어떤 야구장이나 미식축구장 같은 데 가면은 군인들을 위해서 이 별도의 좌석이 마련돼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의 군 복무제는요, 의무제가 아니라 이 자원제입니다. 모병제. 이 현역 군인이나 퇴역 군인이나 군인들을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물론이고요. 또 혜택도 아주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놀이동산이라든지 영화관 또 대중교통시설 같은 걸 이용할 때 군인이나 재향군인들에게 할인을 해주는 건 기본이죠. 또 맥도날드 같은 속성 음식점이라든지 스타벅스 같은 커피 전문점도 재향군인증을 보여주면 할인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네.
예, 심지어 이 옷을 살 때에도 깎아준다든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이 사회 곳곳에서 이들을 예우하고 있습니다.
네, 군인들에 대한 혜택이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거죠.
예,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 민간기업 차원에서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곳도 많지만요. 이 1944년 2차 세계대전 종전 앞두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때 제정된 이른바 GI법을 기본으로 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재향군인들이 다시 일상의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예, 대학 학비 지원부터 연금 제공, 세금 공제 혜택, 주택 융자 혜택, 이 창업 지원, 의료 혜택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혜택이 다 그 일환이고요.
네.
예, 주정부들이 별도로 관련 부서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는 곳도 많습니다. 참고로 이 재향군인들에 대한 혜택은 대부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그 자녀들에게까지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 올해 베테랑스데이를 맞아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또 새로운 혜택이 추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앞으로는 재향군인과 그 가족은 전국 어느 대학이든지 공립학교만 가면 주립대학에 준하는 학비를 내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예, 미국인들은 이 자기가 거주하는 주에 있는 대학을 가면 이 학비가 싸지만 다른 주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비싼 학비를 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주에 마음에 드는 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앞으로 재향군인들은 그런 걱정 없이 다른 주에 있는 원하는 학교를 진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학비 지원을 하는 이유가요. 이들 재향군인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제대한 사람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아서 잘 취업하고 사회에 제대로 적응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라고 합니다. 백악관은 또 정부 기금을 받는 학교들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함해서 이 세 개의 관련 법안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자, 재향군인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곳이 보훈부죠?
예, 그렇습니다. 이 근무하는 직원만 약 28만 명의 1년 예산이 800억 달러에 육박하는 거대한 조직이고요.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가 재향군인들의 치료나 병원 진료소 같은 의료시설 분야입니다.
네. 그런데 작년에 이 보훈부가 운영하는 병원들의 그 비리가 드러나면서 또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었죠.
예,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한 보훈병원에서 시작됐었죠. 재향군인들이 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평균 시간이 지정 시간보다 너무나 길고 그러다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한 게 드러나면서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었고요. 결국은 에릭슨 세키 당시 보훈장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짓고 옷을 벗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네.
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미국을 지킨 이 참전 용사들에 대한 그런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은 물론이고 보통 미국 사람들의 정서였습니다. 지금은 로버트 맥도널드 장관이 수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